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비록 죽게 된 것이 있지만 남은 것이 있고 또한 그들 자신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사대교회는 결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며 서머나와 같이 사단의 손 아래서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며 버가모와 같이 세상에 거하며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옹호하지도 않았으며 두아디라와 같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을 용납한 것도 아니며 그들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의 광경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쳐지는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약간 역사할 수 있었으므로 은혜가 여전히 거기서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대교회가 어떻게 폐교한 행위와 가르침을 버렸는지 보았지만 사대의 실패는 바로 소극적인 방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에는 나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온전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결코 이세벨이 아니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해 내쳐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외면적인 진리를 얻었으며 다만 생명 능력이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외관과 명칭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그들의 조직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이미 이세벨로부터 구출을 받았지만 다시 죽은 의식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신 것은 성령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에 이미 그분의 등대를 일으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등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대 위에 두어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온 집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등대가 과연 그분이 주신 빛을 발에 내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해 주님이 때로는 그들의 상황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교회 자체의 상황으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그분의 성경의 결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원래 그분 자신과 동등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온전한 행위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기준에 비추어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 기준 아래서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배울 공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공의와 거룩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기를 바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는 심히 적지 아니합니까? 주님이 현재 책망하시는 것은 결코 발람이나 이세벨이 아닙니다. 주님이 현재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분은 교회에게 주신 경계만큼 교회의 행위가 그 경계를 충족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문제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바로 우리의 열매가 그분의 치르신 대가에 대한 빚을 청산하기에 충분한지, 즉 그분의 이전 수고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했는지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구원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얻으시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내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이전에 하나님은 이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지만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하실진대 이방인에 대하여 이러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치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는데 바벨론과 바벨론에 이어 일어난 제국들 중 실패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세상 정치는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능력을 얻어서 땅 위에서 하늘의 머리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으나 교회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증명할 만한 은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하나님은 교회 중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때인 지금 만일 교회 전체가 이미 실패했다면 성도들 개인이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후일에는 반드시 이러할 것인데 이는 이름을 저버린 교회는 장래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구원받는 문제가 아닌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순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 그분의 교회로 열매를 맺게 하셨으며 또한 당일에는 참으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크게 다릅니다. 교회는 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맺어야 할 열매를 전혀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어떤 증거를 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증거는 초대교회가 세상 앞에서 나타낸 능력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당 우리 개인이 받은 분량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이 문제에 답하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우리 개인이 얻은 은혜의 분량에 조금도 이르지 않았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지만 여기에 문제는 바로 받은 은혜의 다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일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완전하다면 외면적인 영적인 이름은 그의 결점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어떤 영적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 이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전심으로 사역하고 지칠 줄 모르고 열심을 내며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추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자아는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는 이름을 얻게 되고 우리가 불러낸 사람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이러한 열매 안에서 휴식을 취함으로 생명 능력을 지니신 주님을 잊게 됩니다. 이럴 때 자연히 주님으로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하고 많은 결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이와 얼마나 다르셨습니까? 그분의 발자국의 노정은 매번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동행하심으로 그 광명이 갈수록 강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분 자신께 이끄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이미 충분했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그분께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했으며 그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뒤에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길은 또한 갈수록 고독했으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비록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사람을 얻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고난받을 때 오직 한 사람만 그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외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응당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우리로 하여금 외로워지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성의 결과는 바로 남의 평가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불완전한 행위는 대부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성도와 동행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할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많은 믿는 이들에 대하여 더욱 사랑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 사람은 결코 강경하게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친근할수록 자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외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영원히 외로웠듯이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그분이 그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처럼 겸손했으며 그처럼 사람을 섬기고 기꺼이 사람의 말을 들으며 심지어 사람의 발을 씻기셨지만 맨 나중에는 다만 그분 홀로 남으셨을 뿐입니다. 너는 일깨워. 사대 믿는 이들은 점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인데 이는 그들이 처음에는 결코 이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응당 다시 이러한 믿음과 악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마디 일깨우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대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임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실 수 없으며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응당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깨우시는 부르심은 오직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길을 선택했으며 또한 만사가 영원할 것 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폐괴함과 미신은 없었지만 냉담함과 잠자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얻은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은 것이 있었지만 남은 것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냉랭한 연고로 중단함과 버림이 하나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것은 원래 시작했던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고 죽게 되었으나 아직 죽지 않은 것을 굳게 하여 그것들로 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의 죽다라는 말은 여기에 죽게 된 것에서 해석을 얻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대교회를 침륜될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사대로 대표된 개신교회 중에 참으로 수많은 멸망의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대가 당시에 실제했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제했던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서신에 대하여 그것들이 실제의 교회라는 것과 그들이 어떤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가 그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의 어떠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의 위치가 아니라 책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대표한 각 시대의 교회 중에서는 물론 이름을 저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 일곱 서신에 실제했던 교회는 그 안에 비록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아디라같이 부패한 교회든 사대같이 쇠약한 교회든 라오디게아같이 냉랭한 교회든 여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이 책임의 문제이지 결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1절에서 말한 죽음이 결코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죽었고 그 남은 것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킴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열심히 부응하여 그들을 굳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의 두 눈이 늘 그분의 교회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책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쇠약해진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죽게 된 것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사대교회가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의 행위를 열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다만 사대에 믿는 이들에게 아직 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책망하셨다면 이것은 그들이 행한 것이 결코 죽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족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그들의 행위가 살았고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의 행위의 기준이 다만 사람의 선악과 칭찬에 있다면 그의 기준은 얼마나 낮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의 안목에서는 빈틈없음과 열심, 일과 분주함이 바로 믿는 이들의 행위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 사람이 아닐진데 세상 사람의 애증이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일이 사대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살았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역사를 죽어 있다. 쓸모없다. 무게가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전할 수 있고 그분의 기쁨을 얻는다면 어찌 어두운 하늘에서 태양이 나타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이미 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는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응당 세상 사람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의 평가를 관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영광이 큽니다. 개신교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결코 그것이 종교개혁 때 어떻게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버렸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떠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왜 불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청종했습니까? 스스로 나에게는 결코 이세벨의 가르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웃음거리이지 결코 도덕이 아닙니다. 만일 이세벨이 믿는 이들의 행위의 척도라면 그녀와 다르다고 여기는 것으로 오만할 수 있다면 이세벨의 딸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종파가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그렇게 주제 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그분의 아들들이 교회의 머리를 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는 개신교에 핑계대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종파들이 바로 이 한마디를 이용하여 한 방면으로는 죄악을 용납하고 또 한 방면으로는 불완전하게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완전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 심지어 완전이라는 것은 추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다 완전할 수 없는데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하나의 핑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정죄받은 수많은 것들이 개신교 안의 각 교단에서 기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옳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을 주시하시며 그분은 또한 완전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기준을 낮추고 앉아서 자만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기준을 면전에 두고 도달하지 못한 것이 그분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하나의 큰 부흥입니다. 사대는 바로 대부흥 후의 광경입니다. 부흥이 있은 후 만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당한 지위를 얻으시게 하지 않으면 부흥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근신해야 하며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의문화시켜 점점 약화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결함의 원인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은 쇠약의 원인입니다. 완전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주님을 만족하시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에게는 좋은 출발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영성상에서의 책임을 계속 짊어짐이 없이는 결코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개인의 위험입니다. 완전한 데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쇠약한 대로 후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믿는 이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받은 것과 들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은혜 안에서 서 있던 위치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그들이 믿고 행하는 헌장과 지침입니다.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회상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준수하고 따르도록 하셨으며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와 개신교의 각 교단에게 매우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원래 하나의 큰 부흥이며 한 차례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들은 것과 받은 것은 바로 한 권에 공개된 성경을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개신교가 그들이 이미 들은 것과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러 다시 성령의 역사로 가까워지게 하여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흥황시키십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이미 성경을 해방했으며 또한 종전에 상실한 적지 않은 진리들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개신교는 심지어 이것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이 종전에 이미 듣고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만하고 자족하여 이미 얻은 진리들을 점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종교개혁 때에 회복하지 못한 것들을 더 이상 힘써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로마와 같이 죄악으로 충만하지는 않지만 선한 일에서는 결국 가장 부패한 로마 천주교회보다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바로 그들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도가 명령한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회가 마땅히 늘 근신하여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의 권위와 유전이 아닙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개신교의 각 교단은 성령의 손으로부터 이미 적지 않은 부흥을 얻었습니다. 능력, 신선함, 열심, 교통, 주님을 가까이함, 성령의 순복함 등은 다 성령이 부흥 시에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이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부르시는 것은 이미 부흥을 얻고서 다시 후퇴한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손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며 가르침을 들었는지를 회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흥의 효력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결코 성령의 능력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완전한 순복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이 구절의 첫 마디와 앞구절의 마지막 마디를 서로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은 바로 그들이 전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로 돌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지금의 교회 상황이 각박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자유로이 헌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결코 자신들을 개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그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무이한 기준에서 타락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결코 교회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과 하나이며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능력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이로 인하여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는 이는 물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원칙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법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환경이 이미 변했고 사도도 없고 교회도 부패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 있다거나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에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받고 분별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며 또한 성령은 자기 뜻을 따라 교회 중에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방언이나 기적이나 치유를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성령이 그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령의 나타남이 때로 동일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교회 중에서 주가 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성경 안에서 계시하신 교회의 조직보다 더 좋은 조직을 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회복의 제1보입니다. 그들은 응당 이전에 받은 특별한 은혜와 들은 진리를 회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이 종교개혁 시에 얻은 것으로 성경과 칭의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근거는 바로 그들이 얻은 빛에 따른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들이 종교개혁 때 얻은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경의 권위는 어찌 신앙상에서와 행위상에서 개신교의 경홀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심판 중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회상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알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회개의 부르심을 이곳에 두신 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회개의 명령이 결코 편지의 서두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서 주님이 한 명의 죄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전에 복음 전하실 때 하신 것처럼 응당 회개의 말을 먼저 크게 하시고서야 다른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바로 주님이 그분의 믿는 이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뒤로 후퇴했으므로 응당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변해야 하며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해야 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가장 번거롭고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깬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피곤해질 수 있으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마음 두기를 그리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서도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명료한 안목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순응한다면 이 안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시련을 관찰하여 본다면 우리는 벗어나기가 쉬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가 시련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안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쉽사리 시련의 환경 중에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피곤의 연고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분명한 안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반드시 전일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욱 겸비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욱 단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서 우리로 인도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이 추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일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발을 뗄 때마다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찬성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믿는 이들이 만일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원래 주님이 세상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본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입니다. 믿는 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일반이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일에서 세상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는 한 가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부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의 뜻은 바로 내가 만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잠을 잔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세상 사람이 받을 것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응당 조심하여 세상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 방비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 사람의 안락을 얻었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진실된 성도와 세상 사람을 비교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예비된 믿는 이와 예비되지 않은 믿는 이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믿는 이가 만일 일깨지 않으면 어떻게 손실을 당할 것인지를 생각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받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이세벨을 책망하듯이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 외에 영성상에서 세상 사람과 현저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구원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그가 임박할 세상에 큰 시련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위치에 있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조직과 서로 연합하고 있으며 행위상으로는 그들이 들은 것과 받은 것을 잊어버렸으며 생명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한 무리의 사람들과 늘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집에서 있을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날은 곧 이를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올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것보다 엄중한 일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세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 이미 이르렀고 이미 그분의 행동을 멈추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그분의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오셔서 공중에 이르셨고 그분의 행동이 그곳에서 멈추어졌다는 것이며 깨어 예비된 사람들은 벌써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임함을 영적으로 사대와 같은 믿는 이들은 틀림없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비록 이러할지라도 후에 어떤 성도들이 들림을 받은 것을 보고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에서 이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지나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깨어있는 믿는 이들을 맞으시는 일이 지나간 후에야 예비되지 않은 믿는 이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대의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주님에 의해 땅 위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결코 교회의 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잘못된 진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이 그의 생명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동시에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이 그의 영적인 상태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성도들의 휴거가 동시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표명하는 것은 휴거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일곱 번이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원래 밀을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는 것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이 추수되어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익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익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익은 것과 추수한 것과 남은 것의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믿는 이들은 물론 익지 않은 채 추수될 수 없습니다. 익는 순서가 수확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밭에서 한시라도 더 머무는 밀들은 성숙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들림받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언하실 때 믿는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도적에 비유하시고 믿는 이들을 집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집주인이 응당 깨어있어야만이 도적이 집을 뚫어 재물을 훔쳐가도 자신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데 이르지 않으며 믿는 이들도 이렇게 깨어있어야만이 주 예수님이 임하여 교회 중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올려가실 때 그가 알지 못하는데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와도 주인이 여전히 모르는 것과 같이 주님이 임하셔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만족하다고 생각지 않고 응당 깨어 예비함으로 들림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휴거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휴거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생활이 바로 휴거의 근거입니다. 믿는 이가 만일 주님에 의해 들림받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 남겨져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대환난은 원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지만 믿는 이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과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마치 지옥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죄인들이 마귀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마귀가 받는 것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 믿는 이들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며 주님은 나중에 그들 역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의 확신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 얻는 것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얻는 한 가지라고 여깁니다. 어찌 이것이 다만 생명의 길에서 처음 내딛는 한 발자국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할 때 그들은 들림받아 평상시에 사랑하지 않던 하늘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로 들리워진 영이 하늘로 들리워진 몸의 예고입니다. 만일 믿는 이들의 영이 하늘에 없다면 설사 그들이 들림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조차 들림받는 것의 귀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주의 날이며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보수하실 때 주의 날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의 주의 날 이전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로 이 책 6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소망은 주님의 강림하심이지 결코 주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깨어 예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강림하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의 날의 재난을 만날 것입니다.